지난주에 광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오전에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많은 그 유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서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에게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 방대한 분량이고 창세기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한 이틀을 걸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론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가 긴 성경이기는 하지만 서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0장을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저에게도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어서 일단 1장에서부터 3장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12주를 계획을 했다가 벌써 14주로 늘어났고요. 어쩌면 16주까지도 늘어날지는 모르는데 일단 1장에서 3장까지를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른 주제 그 그리스도의 제자 디사이프십에 관한 설교를 몇 주 하고 그리고 4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앞에 자막을 그렇게 써놨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전에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는 전제를 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셨다면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강의를 한번 들었다는 것과 그분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의 책을 조금 더 많이 사게 됐고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분의 강의하셨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되는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창세기를 가지고 180주를 설교하셨습니다. 180번을 설교를 하셨으니까 대충 50주만 잡아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 5, 20이잖아요. 그렇죠. 4, 5, 20이면 대충 몇 년 설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책을 봤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의 책이 한국말로 정말 감사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번역이 된 걸 보자마자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그 책을 읽어나갔는데 그 서론에 목사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앞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창세기에 관해서도 훌륭한 저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가 끝났잖아요. 로마서를 끝났는데 보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지은 사울을 가지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창세기에 관해서 글을 썼다고 해도 아마 정말 잘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즉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돌아가고 시작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대해서도 정말 정말 잘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절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해가 되면 성경을 요번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로 시작을 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가지 않죠. 이거는 너무나 아는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그냥 훅 하고 지나가요. 저도 가끔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훅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1장 1절에 굉장히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전체의 제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창세기 이 1장 1절 이 뒤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면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돼서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그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아주 더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면 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나의 구원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방대한 분량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게 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선언이 없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면 성경에 되어져 있는 나머지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거짓말로 지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내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맞겠니? 너희가 동의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천지를 창조하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허락해 주면 내가 천지를 창조해 볼게.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으셨고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인간과 함께 협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declare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이유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시키느냐의 그 과정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야기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과는 달리 순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혹시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 영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Genesi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Genesis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설명은 잘 안 할게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후대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가 더 편하니까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있습니다.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의 라피들이 성경을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읽으라고 준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창세기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제네시스라고 붙인 거예요.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러면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내력 혹은 이야기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2장 4절 같은데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이런 내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을 번역을 했던 이분들이 이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그러니까 헬라어 창세기에는 이렇게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제목이 붙여 있나요? 창세기. 그러니까 조금 더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한인교회가 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아닌 우리 이제 사도신경도 하지만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니케아 신경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4세기경에 320년, 기원 후 320년경에 예수님의 신성, divinity, divine nature를, 예수님의 divine nature를 부인하는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젊은 그 부감독, 한 교회의 부감독 정도 되는 어시스턴트 패스터 정도 되는 아다나시우스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뱉기를, 그러니까 당당하게 한 거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근거로 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325년에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만든 신앙의 고백이 니케아 신경이고 그 아리우스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안식교에서, 아니 저기 여호와의 증인에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열이 바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계열이에요. 갑자기 역사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고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히브리어에서 원 뜻은 뭔가 하면 머리 혹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되어졌다. 라고 고백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책들마다 설교집마다 주석마다 진짜 방대한 분량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딱 두 가지만을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뜻을 조금만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뜻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혼동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것 같은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만물들, 산, 하늘, 땅, 물, 짐승들, 벌레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건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대답이 제가 만들어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길에서 도망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타는 산 에서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애굽 땅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신다. 그분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신다. 그러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나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 저는 이거 과학적으로 저는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으로 내가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서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훅 하고 생겼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적인 것과 나의 감정적인 것과 나의 의지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서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둘일까요? 셋일까요? 넷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참고로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할 때에 그 원어인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히브리어라면,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히브리어라면 제가 단어 정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gods, 그러니까 복수형의 이방신들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런 분들은 그 히브리어의 문법의 그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어 문법 중에 그 단어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존엄한 것을 드러낼 때, 귀한, 그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엄성을 드러낼 때에, 강조하고 싶을 때에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게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선지자를 이 말을 통해서 4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고 내 후에 지음받은 신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스스로 있는 신인데 내 이전에 있는 신도 없었고 내 후에 있는 신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신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잡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잡신이고, 아니면 거짓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대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사회에는 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무슨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국가를 가면 신들이 뭐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고대 근동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신들의 세계에는 남자신도 있고 여자신도 있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결혼해서 얼라를 낳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요. 신들이 죽기도 해요. 그렇게 그런 신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은 죽는 일이 없습니다.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뒤까지도 계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는요, 영원 전 그 이전부터 계셨고요, 영원 끝 그 후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세 번째로 역사의 시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우리 대부분 신약을 생각하죠. 알파와 오메가, 저 요한계시록 어디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쓰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제가 다 인용을 못하지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세요.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종말을 고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이사야서 44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연대를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연대의 마지막을 종을 치시는, 시작과 마지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에 마지막을 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감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아플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할까? 왜 이렇게 아파야 할까?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 정말 미안한데 그거는 저는 대답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고는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역사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신들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죠. 신들이 죽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조그마한 마을에 한 가족이 흥해지기 시작해요.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 점점 돈을 모으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다스리게 되고 부족이 만들어지고 씨족 사회처럼 이렇게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이 한 나라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의 고대 근동 사회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때문에 자기들이 흥왕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다른 부족과 전쟁을 치르죠. 다른 부족과 전쟁을 치러서 그 부족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이 믿고 있는 신이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펼쳐가면서 나라가 시작할 때에 신이 하나가 생기고 나라가 멸망할 때에 신이 죽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함께 어느 나라와 함께 죽었다가 어느 나라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태초에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엇도 만들고 6일 동안에 그 창조하셨던 그 많은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다 묶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천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우연히 생긴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뭐 나무 하나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능력대로 스스로 탄생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우리들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밖에는 안 계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좀 해결해 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 좀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말씀으로 그냥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또 90살 난 할머니 몸에서 아기 태어나도록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반석을 내리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마른 막대기입니다. 죽은 막대기입니다. 이 죽은 막대기 꼭대기에 꽃이 피도록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더니 선언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할 때 쓰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 창조하다를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굳이 한 번만 히브리어를 쓴다면 이게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인간이 뭐를 만들고 이럴 때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시편 33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33편에서는 그 구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었어요. 다다음 주에 그 창조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절부터 보게 되겠지만 그냥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늘과 땅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폭넓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야기하고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헛되게 창조하신 것은 없습니다. 잘못 창조하신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복잡하다라고 할 텐데 영어 성경이 여기는 조금 더 번역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e did not create it empty.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고 쓸만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저는 과학은 잘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과학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주소 들은 이야기로만 봐도 새끼발가락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여기 의사선생님들 계시는데 새끼발가락이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새끼발가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요. 소위 말하는 맹장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맹장 필요하고요. 소위 말하는 날아다니고 있는 모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고요. 징그러운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서 받아들여야죠.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면 감사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장 2절부터 되어지는 것과 다 이제 연관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만 진 게 아니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땅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무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생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태양, 별, 달들, 바다, 육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런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까지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을 때에 바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를 만들어 놓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그 바다 안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바다를 만든 거예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 그냥 하늘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바로 그 하늘. 그냥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무생물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하는 이 땅의 특징들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서 살아라 그렇게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빛과 어두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시편을 놓고 보면 동서남북의 방향까지 정해 주시고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바람과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구름까지 만드셨다고 아모스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바다, 해변, 크기 그리고 그 물이 한계를 만들어져서 함부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8장에서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들을 힘있게 하시고 욥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수면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곳이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시는데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곳이래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평선, 수평선 거기가 바로 해 뜨고 해지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생물들을 지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서는 이미 출생한 남자와 여자들을 이야기하세요. 다시요. 출생한 남자와 여자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 외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제3의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곁길로 나가면 동부에 있는 어느 주인데요. 제가 주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출생 기록을 적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몸무게, 키, 재고, 부모 이름 다 써요. 그 다음에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냐 여자냐 쓰죠. 그런데 그 산부인과는 그 주법에 의해서 성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성별은 이 아이가 자라고 나서 자기가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끔찍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 that a people yet to be created may praise the Lord. Yet to be.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아직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것까지도.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의 태어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호흡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졌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하면서 그전에는 엄마 탯줄로 인하여서 호흡을 하고 있었던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애 울면서 자기 허파로 자기가 호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번 주부터 주보가 조금 바뀌었어요. 설교 요약란 옆에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글을 이제 문제를 거기다가 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그거 다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철저하게 믿어야지요. 겸손하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을 보고 그 창조 작품을 나의 신이라고 믿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면서 살아야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